지난주 또 이번주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엄청난 그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 당시에 리더였던 베드로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신기하게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들이 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일단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비웃고 또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현상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뭐 이상하게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선들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의 그 시작은 성령 충만한 후에 첫 반응은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또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경하고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현상이 그들이 보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어떤 폭발이나 어떠한 신비한 것을 막 우리가 억지로 보여줄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들려지는 너희가 들은 그 방언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너희들의 귀로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이 태어나고 너희들이 자란 그곳의 언어로 너무나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듣게 되지 않았냐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세입니다. 말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말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라는 그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아이고 이제 말세가 됐네 말세야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세다라는 말이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분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을 때 보통 표현하는 것이 말세다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탈환하고 문란하고 막 그런 것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 뭡니까? 정말 말세네 말세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아유 돌아가는 꼴을 봐, 얼마나 뭐 정말 지저분하고 막 그래 막 그런 그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가 없다는 그러한 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지금 세워질 때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신들 스스로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인 거예요. 로마가 압제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어요? 만나를 기대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세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이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을 통해서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게 되는데 그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것은 곧 소망을 준다는 것이고 소망의 이름, 소망의 일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이름이 누구예요? 구원의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도 야훼 여호와 알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이름,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높이 세우셨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막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보통 일이다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소망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았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딱 들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자신들의 그 행위, 자신들이 한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안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통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합니까? 환희, 기쁨, 영광, 놀라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의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찔림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되면 아주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따라갔던 그 안타까움,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무엇인지 알고 했겠어요? 그냥 그 기분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했겠죠. 하지만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혹시 우리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그냥 두려움, 찔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막 찔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에 그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을 이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같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에게 세례,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냥 얼떨결에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최우선으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아인 연합장로교회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 또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왔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을 설명해 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반역의 시대가 바로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불순종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말세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 언제 불안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막 이 나라가 잘 갈 것인가 이 교회가 잘 것인가 우리 가정이 잘 갈 것인가 막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완전히 이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이렉트리 우리한테 딱 비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도들이 이렇게 3,000명이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3,000명이 모여서 뭐하냐?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선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네, 아멘,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기도한 건 아닌데 그럼 내가 설교할 때 또 너무나 이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상투적인 것도 얘기하는 건가? 우리 장로님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초심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선물 받고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내 마음에 와, 그 선물 받고 최고로 기뻐했던 경험. 아들 낳았을 때. 그건 옛날이잖아요, 벌써. 20년, 30년 전 아니요.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 생각이 안 났어요. 최근에 내가 뭘 받고 어떠한 일 때문에 와, 이게 정말 기쁘다 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럼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줬나? 그 사람이 기뻐할 선물을 줬나?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미안했어요. 제가 결혼 초창기만 해도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때면 제가 선물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사서 준비해서 카드도 써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봉투에다가 좀 돈을 넣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통장 같이 쓰는데 이 돈이 그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선물 사. 당신이 원하는 거 알아서 사라고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좋은 남편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아내는 항상 크리스마스하고 제 생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그만한 옷이라도, 그러니까 조그만하다는 표현을 좀 뭐라도 가서 항상 사와서 미리 사서 포장을 해놓고 준비했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얘기하신 대로 아내, 남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선물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크리스마스 때는 나도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네,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요 그냥 순간적으로 돼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얼떨결에 온 게 아니에요. 요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전에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얼떨결에 갑자기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쓸쓸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봉식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이 성경부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게 얼마나 기대되고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서 뭐 시카고에서는 뭐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또 없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형제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그 선물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사용할 때는 그게 썩어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떠한 교회가 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